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2주간의 특새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에게 갈망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 주신 마음대로 사모하고 갈망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홀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라는 분이시라는 것을 2주 동안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특별히 은혜를 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셔서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고 소원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2주간 동안 에스라서를 강해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또 에서더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더 심하게 타락해서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아시리아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혼혈 정책을 써서 그들이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피를 섞어버렸어요. 이렇게 민족 의식이 없도록. 그래서 열 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혼혈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은 남유다는 정복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 못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또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계를 통일하면서 남유다도 멸망시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바사라고 하는 제국, 성경에는 바사라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 이란의 조상들입니다. 지금 이란 있죠? 이란의 그 조상들인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정복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다 정복했던 굉장한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멸망시키게 되고 독특한 정책을 펴입니다. 아까 이 아수르는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혼혈 정책을 썼다 그랬죠. 피를 섞어버렸어요. 민족을 다 섞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 포로 정책을 씁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노예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죠.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라는 이 왕은 또 다른 정책을 펴입니다. 각 포로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 총독을 세웁니다. 총독을 세워서 자치 정부를 세우게 하고 페르시아 정부한테는 세금을 바치게 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포로들을 바벨론이 끌고 왔던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고 각 지역의 자치 정부 총독을 세우게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거리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도로상으로 볼 때는 한 1500km쯤 되고 그 당시는 도보로 이동해야 되니까 약 한 40일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40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꽤 먼 거리였죠.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고레스 왕이 임명한 총독이죠. 고레스 왕은 이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은 각 지역의 각 나라에 총독을 세우고 자치 정부를 세우고 세금을 바치는 정책을 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로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포로가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페르시아 때는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1차 귀환은 에스라의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두 개로 나누거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첫 번째 포로가들이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첫 번째 포로가 돌아왔을 때고, 그 다음에 7장부터,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 두 번째 돌아왔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 돌아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또 세 번째 돌아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기록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에스더는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다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읽을 때는 1장부터 6장까지 읽을 때는 아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낼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첫 번째로 돌아올 때 기록한 내용이구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 읽을 때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돌아올 때 발생한 사건이구나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라서에서 중요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한 사건이에요. 성전.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내용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차 귀환인 느헤미야 때는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계속 짓밟아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사건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레스 왕은 참 대단한 왕입니다. 그 당시 아시아와 또 유럽을 다 정복했던 정말 대단한 왕이고 그리고 독특한 정책 바벨론이 끌고 왔던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고 자치 정부를 형성해서 자유롭게 살면서 세금을 바치게 했던 굉장히 뛰어난 그런 왕이었죠. 네,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불 좀 꺼주시고 네, 불을 좀 꺼주세요. 네, 이게 이제 고레스 왕의 무덤입니다. 아주 소박하죠? 네. 이란에 지금 남아있는 고레스 왕의 실제 무덤이고요. 저 안에는 고레스 왕이 누워있는 관이 있어요. 여러분, 관은 뭘로 만들죠? 나무로 만들죠? 예, 또 좀 대단한 사람들은 또 대리석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황금이에요, 황금. 저 안에 황금으로 만든 관이 들어있어요. 고레스 왕의 관이 황금이다. 황금 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사용했던 무기들, 무기, 예, 불 켜주세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불 켜주세요. 왕이 대관식 때 입었던 옷,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고레스 왕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에 존재했던 그런 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레스 왕의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데 이 세계를 정복했던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선포. 놀라운 선포를 네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포로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라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포로는 재산이니까. 포로가 있어야 농사도 짓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포로는 그들의 재산이었는데 이제 뺏길 리가 없죠. 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의 그 끔찍함을 시편에 보면 노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절망적이죠. 포로로 끌려다 얘기는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짐승처럼 취급당하고 돈으로 사고 팔고 정말 끔찍하고 절망적인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굉장한 사건이었죠. 두 번째 더 놀라운 또 일을 이 고레스 왕이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요.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예. 그래서 백성들이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들이 빼앗겼던 너희들이 짓밟혔던 예루살렘 성전 다시 건축해라. 이스라엘 백성 이것보다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성전, 전 세계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이 있던 곳인데 그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자 4절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다. 즉 4절부터 6절은 성전 건축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성전만 건축하라는 게 아니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라. 유대인들도 내고 심지어 유대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내라. 즉 국고를 지원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경비를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겠죠. 요즘도 여러분 성전 건축할 돈 많이 들죠. 그죠? 예, 우리 교회 규모 한 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짓는데 요즘 주변에 교회를 물어보니까 건물만 짓는데 한 150억 든다 그래요. 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짓는데 보통 최소한 150억 정도 든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그 작은 돈이 아니죠, 그죠? 예, 그 당시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성전 건축할 때 그 정도 돈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포로된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돈을 내야 되겠지만은 주변 민족들도 돈을 내고 국고에서 지원하라 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경비를 고레스 왕이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아, 또 하나 빠졌네요. 성전에 빼앗겼던 기물들을 반환하라 그랬어요. 7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니까 자 7절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예, 이 7절부터 11절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싸그리 끌고가지고 바벨론에 자기들 신전에 갖다 놨어요. 모든 보물들이죠. 예,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 남유다를 정복할 때 뺏어왔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돌려줘라. 다 돌려줘라. 그러니까 70년 지나도록 다 그대로 보관되었던 거죠. 이와 같이 이 고레스 왕은 네 가지를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라. 두 번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그 성전에서 뺏어왔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 기물들 다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전 건축을 위한 경비를 지원해라. 이 네 가지 엄청난 그 공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이니까 시행되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이렇게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전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돌려보내게 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아까 제가 고레스 왕의 사진을 보여준 것처럼 역사 기록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청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 이거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까? 조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꾸미는 이야기는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고레스 왕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3절이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 성경에 잘 나온 영어 성경에 보면, 예. 너희들의 하나님. 유대인 너희들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즉,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했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고레스 왕의 독특한 통치 정책에 기인한 바지요. 그죠? 네. 자, 그럼 또 이 일이 성취된 다른 이유가 있느냐? 예,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지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예언을.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150년에서 2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예, 고레스 왕부터 한 150년, 2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고 이 고레스 왕이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할 거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 돌아오고 난 뒤에 이사야서를 기록한 게 아닐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언을 믿는다면 예, 이 사건은 고레스 왕 150년 혹은 2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해방되고 성전 건축할 것을 예언했다면 이건 누구의 일이죠? 예언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문자 그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감동시키셨다. 학개서 1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성전을 건축할 때 스룹바벨 총독을 감동시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기쁘게 성전 건축을 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 일을 기쁘게 즐겁게 열정적으로 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이건 내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전혀 생각보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야 내가 전도학교 해야 되겠다 내가 사랑방에 나가야 되겠다 예? 내가 교사로 섬겨야 되겠다 내가 찬양대 해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특세대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귀신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는 마음을 주고 그죠? 이기적인 마음을 주고 교만한 마음을 주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을 줍니다. 그죠? 그 귀신이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성령께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즉 고레스 왕이 이렇게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성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성전 모든 기물들을 돌려보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렇다. 즉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감동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시키신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 살아오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를 도와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죠? 저는 그런 깜짝 놀랍니다. 아, 어떻게 하나님이 불신자들의 마음도 감동시켜줘서 나를 도와주게 하실까? 아, 그런 경우 많죠. 그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바로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와 이사야 예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경비를 지원하게 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자원해서 성전 경비를 지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예언이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아, 역사를 다스리는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왜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어요. 예, 그럴 때 우리가 물에 떠내려가면 지푸라기 잡을 게 아니고 뭘 붙잡아야 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집에 불이 나도 뭘 붙잡아야 돼요? 금덩어리 붙잡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통장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보험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상황이 힘들어지면 내가 헛된 약속을 받은 게 아닐까,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게 아닐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죠. 그죠? 낙심하게 되면 사람이 무기력하게 돼요. 낙심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받은 자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인내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성전 건축 경비를 지원하고 또 기물들을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돌아가서 기쁘게 즐겁게 성전 건축을 하게 했어요. 주변 민족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성전 건축 경비를 지원하게 했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감동시켜 주시죠. 그죠? 이 에스라서는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을 때 거기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입니다. 감동받았다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감동받았다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하죠. 그죠?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해요. 욕심이 있으면 순종 못해요. 두렵고 불안하면 순종 못해요. 그런데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 기록된 겁니다. 순종한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순종한 사람이 역사의 기록에 성경의 기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감동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감동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감동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셨거나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고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고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가 넘쳤고 순종했기 때문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의 기록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세요.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순종해서 은혜로 충만해지고 순종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주님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통치자 되신 주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대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 이어둔 시대에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통치하는 분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집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져도 약속의 말씀은 놓지 않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약속 바라보며 그 약속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조급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인내하는 종을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역사의 복된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소리를 통해서 말하고 사람은 문자, 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감동을 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떠오르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생각에 주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욕심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고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믿고 순종할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역사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게 주신 감동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 주님의 말씀 제가 기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것 늘 기억하고 하나님 미루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생각에 말씀하실 때, 주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여 느헤미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즐거이 순종하게 하시고, 즐겁게 순종, 기쁘게 순종하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감동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초대를 2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증인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제게 붙여주신 영혼들, 우리 오이코스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갈망을 주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저들을 초청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사랑하는 오이코스를 기억하며 함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이코스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길과 진리신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고 역사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원수도 기도도 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이코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이코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이코스의 하나님 만나는 갈망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들의 마음은 열뿐 아니라 저들의 환경이 열리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모든 권세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생명의 증인으로, 천국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구하는 대로 사모하고 부르짖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끔찍한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문자대로 약속을 이루셨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홍익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주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고 불신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에스라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느헤미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새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